여러분, 혹시 진짜 진주를 찾는 법을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가 아주 진주를 이렇게 양식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 진짜 진주를 구별하는 법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저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천연 진주. 그냥 바다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냥 자라난 천연 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 진주가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 진주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천연 진주와 양식 진주는 진짜 진주로 쳐준대요.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 진짜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진짜 진주의 특징, 천연 진주와 양식 진주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겉 표면이 매끄럽지 않대요. 그리고 약하대요. 그래서 온천 같은데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색깔이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긁으면 상처가 난대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이빨로 이렇게 갈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 중에 최고의 진주는 천연 진주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냥 아무도 손대지 않고 자라난 진주. 그런데 이 천연 진주는요, 겉 표면이 매끄럽지도 않고 약하고, 그다음에 상처가 쉽게 나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동그랗지 않대요. 완전 동그라면 그거는 천연 진주가 아닐 가능성이 99%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약하고 못나면 진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완벽해 보이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아주 긴 성경은요,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A, B, A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본문 전체를 보면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3절부터 65절까지에는 예수님 자신이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66절에서 72절까지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제자들이 배신하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양쪽에 있는 부분을 이해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보면 어디가 중요하냐?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올바로 이해하면 양쪽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제자들이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운데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 본문 전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집중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예수님은 모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는 거예요. 53절부터 59절까지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뭐 각가지 거짓 증거들을 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증언으로 쓸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증인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가 부시고 그다음에 3일 후에 짓겠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을 부수겠다고 말했으면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짓겠다 그랬는데 못 지었으니까 새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거짓 공약을 말한 사람이 돼요. 신성 모독을 하고 거짓 공약을 말한 사람 보니까 이 예수는 메시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죠? 성전을 허무는 건 누가 허물어요? 너희가 허물어요. 근데 성전을 세우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일으키는 것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된 자기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트위스트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성전을 당신들이 부수면 내가 짓겠다 그랬지 내가 성전을 부수겠다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함에 그냥 당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모함에 쉽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사용했던 말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약 스가랴서에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적혀 있냐면은 스가랴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모두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도 하지도 않은 말로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데 그 모함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 모함을 벗어나려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그 모함에 침묵하고 긍정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모함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함을 받은 것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66절부터 72절까지 베드로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요 멀찌감치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정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도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 나는 같은 도당이었어 라고 말하면 그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대신 잡혀가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그가 참된 제자로서 실패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함을 받아 당한 예수님은 그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모함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그 모함을 벗어난 베드로는 그가 진정한 의미의 제자로서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덫에 걸려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덫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60절부터 64절까지 하도 신문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신문은요, 아주 확실한 덫을 낳아요. 6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풀려나요. 풀려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확증이 돼요. 반대로 네 라고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죽이기에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말한다 죽여라. 만약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누가 코치해 줄 수 있으면 뒤에서 손을 흔들었을 거예요. 절대로 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네라고 한 것만 해도 심각한데 거기다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덧붙인 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 저분이 지혜가 없구나, 그런 거 보면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라면 저렇게 끌려갈 수 없을 텐데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 저 정도 덫에는 충분히 빠져나가야 메시아지 저 걸린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권능자의 우편이라는 말은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그러니까 우편에 앉은 것을 본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또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메시아의 증거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메시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서 두 가지 확증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본다. 나는 구약에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교묘한 질문에 자기의 기질을 발휘해서 빠져나가면 그는 오히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되고 반대로 올무에 걸림으로 예수님이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함정에 빠진 것이 그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51절부터 52절까지에 있는 제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청년, 많은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잡혀버렸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기가 덮고 있던 혼리물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거의 알몸같이 돼서 도망갔어요. 이 정도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야 그거 하나님이 도왔구나, 너 정말 하나님이 도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질을 발휘해서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 그는 참된 제자로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누구냐? 잡혀가 끌려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야죠.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맞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65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맞아. 저가 맞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해.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마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다 이사야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지어 이 상황은 예수님 자신도 예언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맞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무력으로 제압해버리고 맞지 않았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는 맞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맞는 장면은 주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서 50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이 제자는 베드로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위기에 이 사람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무력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가 유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신문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베드로 제자의 모습을 해석해보면 그는 진짜가 아닌 것이죠. 그는 실패한 제자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거짓 증인들이 증거를 댈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설명해서 그걸 빠져나오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억울하게 당했기에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계략에 걸려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교묘한 질문을 할 때마다 교묘하게 빠져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계략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맞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님이 호통을 치니까 다 놀랐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맞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들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었어요. 너 예수를 따라갈래? 아니면 배교할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 같은 사람은 잡혀갔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 폴리갑의 인격을 고매히 여겨서 이렇게 물어봐요. 폴리갑이요, 당신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당신은 이 로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생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린단 말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거나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로마 군인들이 한꺼번에 다 시각장애인들이 돼서 폴리갑이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폴리갑은 그냥 화형당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분명히 지켰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가짜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실패한 베드로는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요행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후에 그의 후배 신앙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실패하심으로 모함당하심으로 그가 진짜 메시아였음을 증명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문제는 우리가 이걸 너무나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게 관철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붕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예전에 누구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는데 말이야, 도리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을 줘서 그 사람이 어렵게 됐다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 증거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오해를 받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오해가 풀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리어 사과를 했다는 것을 간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건축하는 그 예배당이 주택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입로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크게 지어버리면 교통도 체증이 생기고 또 공사하느라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도무지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 반대를 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건축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지역의 경찰청장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경찰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물대포를 동원해서 주민들 대모하는데 물대포를 쏴버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진짜입니다. 이런 생각이 관영하다 보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운이 계속 오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 제대로 섬긴다고 했는데도 뭔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민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은 이분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중풍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풍이 오면 걷지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목사의 기능으로 최고로,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그런 게 말이잖아요. 말을 해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걸어는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걷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이분이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신실하게 목회를 해오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목사님인데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올바로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낙심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난 참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저가 참는 거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었구나 소문이 나, 그럼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이 뒤틀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진짜군요. 당신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진짜군요. 당신이 주님 때문에 참은 것이 너무 많은 거 보니까 당신이 진짜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같이 하신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억울했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 해서 당한 거 말고요. 내가 그냥 막 다른 사람 깐족거려갖고 얻어맞은 거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억울했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손해본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손해본 거 말고요. 올바로 하지 않아서 뭔가 법대로 안 해서 손해본 거 말고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맞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당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참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많으면 더욱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자꾸 성경이 말한 것에 반대로 생각하도록 돌려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절대로 내 삶에 당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가짜라는 생각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이렇게 손해보기만 할 때 우린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게 답답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주님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우린 그냥 당하고 우린 그냥 손해보고 우린 그냥 억울하고 그냥 울고만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시편 42편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삶에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억울한 일이 많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을 앙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슴이 사
닿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난 그래도 올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지?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큰 신 걱정 없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인생의 집이 가벼워지지 않지? 난 하나님이 조금 덜 사랑하시는가?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지나오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는 버려졌어.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왜 그런지 몰라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야. 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시 오늘은 크게 기도하지 말고 잠시 묵상해보죠. 나는 나의 상황에 관해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었는가?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었는가? 나는 성경의 소리를 듣고 있었는가? 우리 잠시 묵상하며 우리의 길을 십자가의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잠시 우리 묵상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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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오셔. 아버지, 아버지, 여천국에 오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자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 성경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시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해 있느냐. 우리가 외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고 주님밖에 나를 인정할 사람이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좌절하지 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좌절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세상 사람들같이, 내 영혼아 네가 왜 세상의 음성을 듣느냐.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악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 않으면 갈 곳이 없고, 이 억울함을 풀 길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없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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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가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